1절부터 22절에서 무능이라는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느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모세가 불렀는 당시는 40년 동안의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처음에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애굽인이 싸움을 받는 걸 보고 그 애굽인이 너무 해초리를 때리니까 그 해초리를 빼앗아서 애굽인을 죽여서 이제 모래에 묻혔습니다. 묻히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유대인들끼리 싸웁니다. 왜 너희들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했느냐, 어제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 하면은 시내 반도 오른쪽 오늘날 그 사해 죽음의 바다 북동쪽에 있는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서 40년 동안의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는 나이가 80세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 40세까지는 애굽 왕의 왕자였지만은 지금은 일개 미디안 지역의 하나의 목동으로서 80세 된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를 보고 여호와 하느님께서 그 떨기나무에서 불러서 거기에서 말할 때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가며, 바로라는 것은 애굽의 왕입니다. 내가 80세가 노인으로서 미디안 지역에서 하는 하나의 목동인데, 또 이 모세의 삶은 처가살이었습니다. 바로 그 미디안 지역에 있는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십보라는 딸과 처가살이하는 신분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그와 같은 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 왕한테 갔느냐, 거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겠느냐, 그 엄청난 주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그 콜링, 그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능함을 느낀 그 목동 모세를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대계는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31절까지 계속된 변명이란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40세에 애굽을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는 중 80세에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느님께서 불러낼 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라는 명령을 가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 전체의 책은 기원전 약 1446년경으로 모세에 의한 책으로, 즉 오늘날 이집트 애굽에 있는 유대인의 그 노예들을 탈출시키는 그 관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들은 처음에는 그들은 하나의 게스트, 손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그 요셉의 그 아버지 야곱과 그 밑에 이제 많은 그 아들들이 따라가서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살았느냐? 400년 동안에 살다 보니까 이미 요셉은 다 죽고 400년 동안에 다 죽어버리고 이제 처음으로 손님으로 갔더니 오래 있다 보니까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노예로 전락하니까 애굽인들이 그 이스라엘인을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해출하고 너무 육체의 노동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그 고통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느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누구를 불렀나 하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는 어떠냐? 애굽의 그 왕의 그 공주의 그 아들로서 양자로서 왕자로서 거기서 40년 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애굽의 교육이나 그 왕권의 정치나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살인 그 자로서 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을 갔는 땅이 시내 반도를 지나서 사해 그 바다를 지나서 바로 북동쪽에 있는 미디안 거기에 그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미디안의 그 제사장을 만나서 그 딸과 결혼해서 거기에서 40년 동안에 바로 장인의 그 양들을 돌봐주는 목동의 그런 역할에 여호와 하느님께서 바로 시내 반도에 있는 오늘 이 떨기나무 쪽에서 불꽃, 떨기, 그 가시나무 떨기인데 거기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이제 모세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부름에 모세의 변명은 지난번에는 무능하다. 무능하다는 것은 할 수 없다. 영어로 하면 inability. 너가 일하라. 주님 내가 누구간데 할 수 없다 해서 오늘 하느님께서 지난번에는 내가 너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다. 3장 14절에 보면은 하느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의 만드는 자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걱정할 것 다 할 수 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 다음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시는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나의 기억할 거라는 거죠. 뭐가? 바로 나를 보낸 자는 우리의 조상 유대인들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보냈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노라.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제자한테 냉수를 한 그릇 준 것은 누구에 대한 거냐면 바로 예수를 대했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보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많은 이적을 행할 때야 그때서야 애굽인들이 유대인 노예들을 보내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보면은 이 모세가 내가 무능하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이미 40년 전에는 자기가 왕자였지만 지금은 하나의 일개 외국 나라 가가지고 미디안이라는 조그만 광야에 거기에 가서 지금 목동하는 미디안은 요즘에 그 메드윈 족속입니다. 요즘도 이스라엘 가면 메드윈이라는 그 족속이 살고 있어요. 주로 어디 사는가 하면은 예루살렘과 여리고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고 오늘날도 아직까지 그들은 목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번 바이블 루트라는 그 비디오가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메드윈 족속과 이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아직도 텐트를 치면서 그 양을 키우는 그와 같은 그 민족들이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들의 그 딸과 결혼해가지고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라. 이제 오늘의 본문은 이 모세가 자기가 또 할 수 없는데 지난번에는 알겠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여호와 하느님이 내한테 말한 거는 이해하고 하느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그런데 애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으면 내가 하느님 보내왔다고 이렇게 우리의 하느님 아브라함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 나를 보내왔다고 말을 해도 애굽의 노예 생활은 내 동족이 믿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의 그 나라가 아니라 이민생활 40년 동안에 이민생활 40년 동안 화려한 것이 아니라 목동생활을 했는데 완전히 그 양을 키우는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남의 양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했는 이런 애한테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내한테 이런 것을 주었는가 나타나지 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시다 여호와 하느님이 거기에 또 답변합니다.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대 지팡이네다. 왜냐 목동이기 때문에 양을 치기 위해서 지팡이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다윗 왕도 보면은 그 목동인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고 또 시편 23편에 막대기와 지팡이 나왔죠. 그래서 양을 우리가 케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팡이가 필요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오늘날도 우리가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 손에 있는 것이 바로 지팡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서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며 땅에 던지라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뱀이 되는 그 열매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났구나. 모세의 지팡이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한테 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종을 사용할 때 보면은 뭐 먼데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평상시에 40년 동안에 사용했던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부름을 받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로 또는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직장인 교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 사역 봉사로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름 받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 사역하는 것은 뭐 먼데 있고 뭐 머리에 뭐 황사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손에 있는 가까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팡이에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모세가 사용하는 목동으로서 40년 동안에 사용해왔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서 너 손을 그 다음 꼬리를 잡으라 합니다. 뱀이 꾸불꾸불 다니는데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더니 그 다음에 그 손이 지팡이가 되는 이와 같은 이적을 보면은 바로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모세가 하느님이 나타났구나. 하느님이 모세를 불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라는 그와 같은 종으로 세웠구나. 그것을 알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의 조상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여호와가 너가 나타난 줄을 믿게 하랍니다. 여기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창세기 앞에 자세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와 같은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너희 후손이 저기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종살이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살이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그것을 이만 지금 때가 됐다는 거죠.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미라 하시고 또 여기에서 하나 보는 것은 하나님의 콜링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80세 노인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 할 때는 우리가 나이에 관계없고 그 다음에 인종에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나 뭐 헬라인이나 뭐 바베리안 말을 못하는 인이나 뭐 스칸다네바에서 누구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름에 따라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믿음의 순종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너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했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있는데 문둥병은 이 당시에 불치병입니다. 오늘날도 문둥병이 일찍이 초기에 발견하면 치유할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치병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적으로. 그 목적은 뭐냐면 5절에 나왔죠.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난 줄 알기 위하여 이런 이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이적이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너 자신 나타내라고 준 이적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보면 5절에 분명히 나와있죠.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알라. 이것을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상이 한자인데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상태 문둥병 없는 상태로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도 그들 중에 한 반 정도 믿고 또 믿지 않냐거든 처음 이적의 표정을 받지 않아도 둘째 이적의 표정을 믿으리라. 둘째에 이제 이적을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이 뭐냐 구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않으면 너 말을 듣지 않아요. 너는 하수로. 세 번째 이적은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손을 안 할 때 문둥병이고 세 번째는 하수거를 취했더니 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결국은 믿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모세에게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라고 기름 부음 바란 것을 확신시켜주는 목적인 것을 우리가 구절까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했다는 그 나타낸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징조로서, 그 열매로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고, 또 두 번째는 모세 스스로, 종인 모세 스스로한테 여호와 하느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라는 기름을 부음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이적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0절에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모습들입니다. 주님이 발렌티어를 원하는데, 자원하고 기쁨이 절감을 원하는데, 계속 그냥 원하게 되는, 첫째는 내가 누군가 inability, 나는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inefficiency, 나는 효과적인 사람이 아니다. 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 교회도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아, 목사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저는 효과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똥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보면 모세가 10절에 그 다음 나는 효과적인 사람 아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말을 못한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입이 뻣뻣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입이 뻣뻣하면 어쩌겠어요? 말이 슬로우라고 했죠. Slow of speech. 천천하게 되고 혀가 둔한다. 이것도 혀 바닥이 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한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보면, 모세가 어릴 때 이 언어를 무슨 말로 배웠습니까? First language가 바로 애굽말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공주의 그 왕자로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말로 받았고, 유모한테 히브리어, 그것을 second language로 배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 저에 대한 그 제 체험하고 비슷한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하느님의 부름에 따라서 이 한우 그 불을 지금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10개월이 됐는데, 제가 지금 그 텔라코빌레 구역에서 그 성경 공부를 어떤 분이 하자고 해서, 제가 성경을 하니 거기는 보니까 전부 영어로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전부 영어로 하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 주여, 내가 완전 똑같으면, 나는 본래 영어에 능치 못하고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거기에서 사전에 옛날에 목사하시던 어떤 여자분이 저를 통해서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더라. 자기가 여자로서 목사를 처음에 말씀 수요를 전하는데 얼마나 떨었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자기 그걸 놓고 기도를 했더니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성령님께서 힘을 주어가지고 자기 그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그러니까 외인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큰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힘을 받아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원고를 다 적어가지고 뭐 이 원고에만 눈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 앉았는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영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이것만 보고 그냥 부지런히 이렇게 하여튼 몇 개월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6년이 다 돼가지만은 하느님 은혜로, 그래서 이보니까 제가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모세가 자란 것이 애굽에서 자랐어요. 자기의 원래 first language가 Egyptian, 즉 애굽말이에요. Arabic language, Arabic language인데,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뜻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효과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냐 기먹으리냐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가 아니냐. 여호와 하느님께서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이 입을 지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긴 없지만은 벙어리, 기먹으리, 눈 밝은 소경이나 이런 비정상적 신체적으로 불구하신 분들, 장애자들, 이런 분도 여호와 하느님께서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되면은 벙어리나 여호와 같이 소경은 마치 여호와 하느님 책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또 그러한 식으로 많이들 얘기합니다. 얘기하지만은 사도 바울이가 로마서에 보면은 토기와 토기 장애를 비교했습니다. 토기 장애가 절대 주권자로서, 토기가 귀한 그릇 또는 어떤 그릇이라는 건 토기 장애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이 책임 없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느님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벙어리가 되도록 한 것도 하느님이 허락한 거고, 기먹으리가 되던 것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하느님의 악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하느님 허락한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그 선악과를 먹은 걸 보면은 하나님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그 죄를 짓는 그런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또 선악과를 만들었대도 아담이 죄를 지게 하면 그 자리에서 아담을 뭐 움직이지 못하도록 뭐 열중쇠을 시켰든지 뭐 불구를 시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허락을 했으나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 자유의지 중에서는 하나님의 의지, 하느님의 순종하는 것까지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까지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자신의 죄를 지은 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그 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기서 11절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사람의 입을 지었고 그리고 벙어리가 된거나 김어글이나 소개 이런 것도 다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가르치는 그 선생이 그분은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대머리도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이 플랫헤드인데 플랫헤드도 하느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2절에 이제 가라. 이제 너가 출애굽 시키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출애굽을 시키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서 할 말을 가르치라. 하느님께서 있어서 그 순간순간마다 너가 바로 왕 앞에 무엇을 말할 건지 하느님이 가르쳐주겠다. 가라 이랬습니다.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뭡니까? I don't want to do it, Lord. 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느님께서 처음에 불렀을 때 보낼게 내가 누구간데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만약 이스라엘 그들 백성들 가면 이스라엘들이 하느님 보내지 안 보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이적을 주었죠. 뱀하고 그다음 문둥병 마지막 피. 그러고 이제 나고 나니까 그다음에 또 다시 변명이 말을 못한다. 입도 뻣뻣하고 히브리어가 서툴고 이렇게 했더니 그건 모든 거 하느님께서 지었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했고 너 할 말을 가르치게 말 못하니까 할 말을 가르치겠다. 가라 하니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 못하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집을 살 때도 집을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또는 학교에 들어갈 때도 이 학교에 원서를 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직장에 있을 때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할 때는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과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어떤 차트를 만들어서 플러스 긍정적인 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optimistic point와 또는 minus 그 pessimistic 그 포인트는 어떤 것이 이런 차트를 그려봐서 그냥 하느님 어떠한 여건을 허락하셨는지 현재 그걸 보물에 내서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하느님 영광을 위한 건지 하느님 목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체크하시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느님이 예레미야처럼 그 음성으로서 말씀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엘리야처럼 세면의 음성으로 줄 수도 있고 또는 하느님께서 또 우리가 크게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속에서도 하느님 음성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가 필요한 줄 있습니다. 깊은 기도는 여러분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또 라미라다나 또는 앞으로 오렌지나 또는 어디든지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14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한 노를 바라. 이제 여호와 하느님께서 화를 내신 의분입니다. 여기에서 14절을 보면은 하느님은 상당히 오래 참으신 하느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참 뺀질뺀질하게 많이 이렇게 피해 나갔습니다. 불렀는데 많은 변명을 했습니다.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 형 아론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애굽의 그 히브리인들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레위라는 말을 우리가 아주 포인트아웃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구약되기 때문에 이 종교식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즉 하느님한테 예배드리는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바로 형 아론이 레위 지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이끌어가게 되면은 이때 지도자는 누군가 하면은 레위 지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느님 말씀과 이러한 것을 전부 지도 장로들도 전부 다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 노형 아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모세도 레위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모세 레위는 이 사람은 이미 외국인으로 많이 떠돌아다녀서 히브리 말이 서툽니다. 그죠? 애굽과 또 미디안 지역에 또 미디안 그 언어에 4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서툰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 아론이 와서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까. 형 아론이 40년 만에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을 말을 주라. 내가 너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 아론을 대변인으로 썼습니다. 저희 본교에 보면은 보도인들이 다섯 명 있습니다. 그 중에 대변인이 바로 우리 걸산이 항상 대변입니다. 그 교회에서 항상 스포크스 매너로서 교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보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그걸 놓고 저희들 보도들 미팅 보면 큰 은혜를 받는 것이 항상 기도하고 그들의 대화들이 항상 성경과 연관 지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또 이런 거는 결정이 안 되면은 다음 모일 때까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이때 스포크스맨 바로 대변인이 누구냐 너의 형 아론이 바로 모세의 그 하느님이 주신 모세한테 준 말을 대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스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쭉 내려가면은 20절에 잠깐 보면은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느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했는데 이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하는데 모세가 이 당시에 아들 두 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 다음 21절에 보면은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던 내가 너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게 한적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더라.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느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겠다 했는데 이 구절로 보면 하느님께서 고의적으로 마음을 강팍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그 언어의 그 해석이 이제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영어에 보면은 뭐 단순 미래 다르고 의지 미래 다르죠. 그래서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단순 미래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느님 역사는 예정과 예지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 바 미리 정했다. 미리 아신 자, 미리 알다는 뜻이 예지고 미리 정했다는 것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역사에 하느님 성품은 예정이라고 해서 정하는 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성품의 예지, 미리 아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모세가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허락할 때 안 받아 줄 그것을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자유 의지로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미리 아시고 21절에 그 구절을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적 그가 백성을 놓지 않으리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불교 신자할 때 이런 식으로 크리스천들을 많이 제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하느님 책임 있지 않느냐, 하느님 나쁜 사람 아니냐, 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냐 뭐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어에 그 보면은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 즉 단순 미래적이지 하느님의 의지에 의해서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맏아들이라 해갖고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약때는 하느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느님 백성으로 만들었고 그들이 여호와 하느님을 섬기도록 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가 놓기를 그저 내가 너 아들 너 장자를 죽이리라. 여기서 맏아들을 죽일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죽이게 될 거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 바로의 장자로부터 여종의 장자 또 모든 생축의 동물들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는 그와 같은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때 재앙이 열 번째 재앙입니다. 열 번째 재앙이 있을 때 비로소 바로 왕이 그 유대인들을 출애굽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넘어가면은 그 아들의 양피를, 아까는 보니까 아들들을 보냈다 그랬는데 25절에 그 아들, 하나의 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 둘 중에 한 명은 이미 할례를 받았다. 할례가 뭐냐고 질문을 하는 분이 있는데 할례는 포경수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하느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과 약속인데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와 후손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상징으로 그런 시그널로 할례를 포기해서 며칠 만에 했느냐, 8일 만에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하셨음이 우리가 신약에 그 보면은 공간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양피, 그래서 첫째 아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고 두 번째 아들의 양피를 이제 그 베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질문이 왜 십보라가 차돌을 가지고 양피를 베냐, 모세가 안 하고. 왜냐하면은 모세는 남편으로서 이 십보라는 미디안 여자입니다. 미디안 여자는 이 할례하는 이게 너무 이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게 되고 또 그 할례를 하기에는 하루 정도는 뭐 꼼짝도 못합니다. 그와 같은 그 어려운 그 상황이 너무 이상하게 해서 첫째 아들은 했지만은 두 번째 아들을 그걸 하는 것을 반대했으면 그것을 이 모세가 하느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바로 하느님을 나타내는 백성들한테는 하느님의 대표로 나타나고 하느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표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삶의 모범이 되지 않냐고,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은 하느님의 명령이 그 할례를 하지 않을 때 여호와님께서 24절에 죽이려 했다 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끊어진다는 것은 죽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거는 하느님의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마가복음 2장 21절부터 28절에서 새 부대란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구약의 그 안식일의 그 개념과 그 신약의 그 안식일의 개념에 대한 그 해석을 그 차이를 얘기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야. 27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2장 27절 지난번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여호와 하느님께서 창조를 하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하면 주의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것은 저희들의 우리가 신앙생활에 말씀, 저희들이 하느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의 유익과 이러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주객 전도를 하지 말라 이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안식일 그 자체를 지키고 사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러므로 그 28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을 만든 자가 하느님이고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느님께 천지를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이 세명 이상의 복수의 엘로힘입니다. 창조 때부터 바로 성자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안식일을 만든 자가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 안에 있으면은 신약적인 해석에서는 전부 다가 안식일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서 적은 그 구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절기 어떤 뭐 유월절이나 이와 같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안식일을 분명히 적은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라.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장래 구약에 나온 이 안식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구약은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나바의 생길 요한 마가가 적었습니다. 마가는 사도 베드로에게 훈련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당시에 마가의 나이는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마가복음은 사도 베드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리허셔 다시 적은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령 감동으로 적은 것이며 또 공간복음 중에서는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즉 기원 후 50년경이 되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60년경이 되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마가복음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있지 않다는 것이 다른 그 공간복음과 차이점입니다. 마태 누가에는 족보가 나와 있는데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의 종으로서 예수를 묘사한다. 예수님이 하나의 우리를 위한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저희들이 읽는 교독은 지난번에 해있는 안식일에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 말랐다는 것은 손이 비틀어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트로크가 오게 되면 우리가 손이 중풍이 되면 손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들을 안식일에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의 관심이 회당에 안식일 같으면 구약 때에 이 당시에 예배는 전부 다 안식일 되는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뒤에 우리의 사도행전을 보면 예배 날짜가 일요일 날로 바뀌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날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장소가 특별히 언제가 됐는가 하면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즉 토요일 날 해질 때부터 일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가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고 난 뒤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안식일에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 마른 사람 예배들은 그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그 양떼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관심은 약한 자와 필요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자, 가장 약한 자.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양떼에 우리가 100마리의 양에 보면은 91마리 양인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그 찾을 때 그 기쁨이 91마리 양보다 더 기쁘다고 얘기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의 그 생각들은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참 일을 하고자 하는데 참 일도 할 수도 없고 뭐 경제 뭐 건강상 이유나 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을 주님이 봐주겠나 주님 보겠나 그래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또 뭐 이러한 사람들을 봐주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주님의 하트는 가장 the least 약한 자와 그리고 the lost 잃어버린 자와 the last 마지막 자에 관심 있는 것이 주님의 하트입니다. 그 주님의 종이라면은 저희 종들도 주님처럼 항상 어느 교회를 가도 the least, the lost, the last를 본다. 제가 하나 간증을 드리는 것은 우리 텔레콤 빌라야 저희들이 거기 성경공부하기 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걸 계속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보면 오히려 교회에서 해줄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텔레콤 빌라의 조건이 가난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트는 어떻습니까? 가장 약하고 가장 잃어버리고
그렇게 관심 있는 게 그리스도의 하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왔고 지금까지 하느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함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3장 1절에 손 마른 사람 거기 있다. 주님께서는 본능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알기 때문에 가장 약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으므로 그들을 송사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 것, 엿보건을, 손 마른 사람을 그것을 엿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그 고친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 하느님께서 그 약속, 안식일은 그냥 지키라 했죠. 그 쉬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성경 구절대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걸 쉬라는 그 구절을 여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이 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송사한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 6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라는 바리새인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법정에 끌고 가서 거기에 처벌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구약의 법인 안식일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냥 쉬라고 했는데 병 고치는 이것을 이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해석을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의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도 해석하지 말고, 자기의 상상으로도 하지 말고, 자기의 어떤 바람으로도 해석하지 말라 했어요. 그 예레미야 23장을 전체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느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그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자기의 전통에서 해석할 때 보니까 안식일에 그러나 쉬라고 했는데 병 고치는 자체가 일을 한 것이므로 그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예수를 송사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그 근본 원인은 바리새인들 그 마음 속에 깊은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따라야 되고, 또 예수님 바리새인의 예를 보면 바리새인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모세처럼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들은 권력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돈을 대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것이 내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 해석 부분에 가서 자기의 전통을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해석해서 결국은 자기의 속에 있는 그 다운 인월드 하트를 포장을 한 데 불과한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포인트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미국 그 교회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당의 건물에 보니까 여러 가지의 사람 이름들이 쫙 붙어 있더라고요. 첫째는 그 건물을 보고 제가 놀란 것은, 우리가 이게 LA 가면은 그 한국 그 저게 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한국 회관을 지었을 때 그 도네이션 한 사람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단체나. 그것은 세상적이기 때문에 누가 한가 이런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의 그 예배를 드린 그 예배 장소에서는 모든 헌금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드렸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오른손으로 하는 게 왼손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보이려고 하는, 거기에 이름 적힌 그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또 더군다나 그 영어 이름이 알파벳으로 되는데 주로 알파벳 같으면 라스트 네임이 주로 알파벳 순서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라스트 네임에 관계없이 최고 앞에 나와 있더라고. 그분은 보니까 그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더라고. 처음에 이니셔드 그 사람 제일 앞에. 그것도 순수도 보니까 진짜 그분이 그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성령이 하느님 하셨더라면은 그와 같은 이름을 박는 것 그 자체도
그것이 성경에 맞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또 그분이 이름을 제일 앞에 놓는 그것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안식일에 그 사람 고지어보는 그 목적은 예수를 송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안식일에 그 대한 해석을 그 유대교에 그 보면은 하나의 그 예를 보면은 만약 급하게 사람이 피를 흘리죠. 피를 흘리면 지혈하기 위해서 붕대하는 것,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답니다. 오늘날 유대교에서. 그러나 붕대하고 난 뒤에 그것을 낫기 위해서 뭐 약을 바른다든지 다른 것을 힐링 프로세스, 그 고치는 과정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노동이므로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해석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관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함으로 왜곡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이래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손 마른 사람 보고 일어서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냈습니다. 이 명령은 impossible commandment, 불가능합니다. 이 손 마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 예수님, 내가 이제까지 이걸 낫기 위해서 약도 써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의사도 봐고 다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지금 손 말른 거 필수 없어서 이런데 이것을 일어나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수많은 변명을 대가지고 거기에 대해 불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했더니 이 자가 바로 일어서서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더니 이 병 고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어떨 때 보면 그것이 불가능하고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그것이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뜻 안에서,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구할 적에 그것이 하나님 다음에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의 선을, 이 저희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송사하는 사람들 보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이 병 고치는 것,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것을, 생명을 구하는 것, 만약 죽어질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니까 이들이 대답을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 해석의 차이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지난번에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이렇게 비비가 훅 먹었더니 그 바리새인들 와서 왜 너희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냐하면 토요일날에 이 비비는 이 자체가 노동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주님이 바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는 거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고, 또는 다윗이 그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이 먹는 그 떡을 먹는 그거를 또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들이 대답을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너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내밀매 그 손에 뱉다. 바로 이 손이 마른 사람 내밀라 했더니 내밀었습니다. 절대 순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먼저 자기의 마음 문을 여는 게 필요합니다. 여덟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레마가 되면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보면.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그가 믿고 나아갈 때 그 손이 회복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는데 저희들이 마음이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이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이러한 것을 하나의 포장에 불과한 거지, 그 내막에는 뭐냐면은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또는 권력과 그 돈에 대한 그러한 것을 포장해 비한 것을 주님이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그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힐래 하려고 할 때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왔을 때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신문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성경에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나 하니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라니라.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에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럼 밑에 흐르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그 말씀을 해석한다고 포장했을 뿐이지 그 내막에는 뭐냐 하면은 그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다운 인사이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안에 깊숙이 안에 들어가는 인사이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송사하려고 한다고 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 거이는 하더라. 자, 여기에서 하나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뭐냐 하면은 구약, 즉 성경 하면은 바리새인 구약인데 구약과 더하기 자기의 전통을 성경과 같은 군위에 놓아서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의 전통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해석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이러한 것을 넣고 해석하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자기에 있는 그 관습에다가 그 넣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헤롯 땅은 뭐냐 하면은 헤롯이라는 것은 이 당시의 분봉왕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추종자들입니다. 이들은 정치를 추구하는 자로서 로마 정권과 좋은 친분 관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서 바로 헤롯을 분봉왕으로 유대에 거기에 세웠던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 일제시대 때 저희들로 적용하면 친일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근본적으로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맞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구약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느님한테 택한 백성이란 그 선민 사상 그것과 그리고 그들이 내려왔는 여러 가지 관습들 전통들과 더불어서 그 성기는 그것을 숭상하는 자고 헤롯 땅은 그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헤롯 대왕. 헤롯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의 그 피가 섞이는 그런 일입니다. 헤롯 대왕을 추종하는 바로 정치에 그거를 즐기며 정치의 권력과 거기에서 나오는 영광과 거기에 부를 즐기는 그와 같은 땅입니다. 이들이 함께 예수를 죽이는 데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도 이 헤롯 땅도 추구하는 것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백성들 앞에 영광과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거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으로 추구하는 그것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죽이는 데 동참함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은 그 위험성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 all scripture 되어서 all is all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익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쪽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익. 오히려 주님 몸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쪽으로 흘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 거 이와 같이 죽이는 데 동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쫓았다. 이 갈릴리는 우리가 유대의 지도를 보면은 요단강 북쪽에 그 육지 안에 있는 갈릴리 호수 사이즈지만 바다입니다. 그래서 물이 짭니다. 그 갈릴리에 많은 무리들이 쫓았다. 유대와 어때 왔느냐? 유대 지역 남쪽에 그래서 그 사해 그 왼쪽 유대 지역과 또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두메는 이두메는 어디냐? 바로 사해 남에 있는 에돔 지역입니다. 그 죽음의 바다 남쪽에 있는 그 남해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왼쪽에 두로와 시돈 두로 시돈은 그 북쪽에 그 페니키아 상인 지중해 안에 있는 도시 근처에 허다한 무리들이 왔다.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와서 그의 하신 큰일을 듣고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큰일이 보니까 당장에 보니까 마른 손을 펴라 하니까 낫는 이런 기적적인 이러한 것을 듣고 나왔더라 했습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들이 나오는 동기가 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모이냐? 그래서 한번 생각해 오늘날 어떤 사람이 왔는데 병을 고쳤어요. 고칠 수 없는 이런 병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첫째는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고 또는 자기가 병자로서 의사와 이런 걸 다 다니니까 못 고쳐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아는 사람이. 지난번에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간암이 걸리는 젊은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분이 그 기도원에 와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뭘 원합니까? 자기 간암을 낫게 해달라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죠. 바로 그분의 동기는 뭡니까? 간암을 낫게 하는 거 그거죠. 그래서 목적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많은 역사를 하니까 지금 현재 유대가 로마 정부의 지배대가 있으므로 여기서 이끌어내는 하나의 정치적인 지도자 로마 정부를 없애버리고 사회를 엎어버리는 이와 같은 정치 지도자로 또 이렇게 보물로 인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감으로 자기도 하나의 그 권력과 또는 명예와 돈을 가지게 해서 그거는 예수님 제자들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와서 한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놓도록 해달라는 예수님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야고보하고 요한에 대해서 그 원망을 했더니 예수님 그걸 아시고 나를 따라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면은 오히려 낮아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와 여기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바른 예수님이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메시아. 그래서 주님과의 그 관계, 릴레이션십을 그 회복시키는 그것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명쾌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를 명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는 사람들의 그 동기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가 보면은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 머리고 거기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동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영원히 있다는 그 주님 말씀을 믿고 이 율법은 1.1억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 자체를 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고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오는 분도 있고 또는 어떤 분은 그것을 통해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어떤 커스텀이라든지 또 어떤 분은 여기 오는 것은 또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온다는 뭐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주님의 그 마음은 다운 인사이드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거기에서 주님이 포커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 중심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밖에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비춰주는 그 부분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를 부서뜨리게 온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어떤 우리 자매님 간증을 들었는데 지난주에 그 LA 근처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갔더니 그 교회가 보니까 완전히 Unitarian Church. 이름은 처치지만은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고 마호메트도 머리고 예수도 머리고 어느 구원이 어느 길마다 다 있다는. 그래서 그와 같은 교회 이름이 교회지만은 그 교회 가서 자기가 너무나 거기에 두려웠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그분의 말씀과 바로 그리스도의 영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의 형태인 것입니다. 9절에 예수께서 물이 여기서 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왔어요. 동기들이 여러 가지 많은 동기요. 그래서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했다. 작은 배를 등대하라는 것은 작은 배를 갈릴리 바다 위에 떼와서 이것을 뒤로 이렇게 해변가에 뒤로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있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많은 물이 와서 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쳤으므로 10절에 많은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왔다고 했죠.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합니다. 그런데 병에 고생하는 이 병자들이 많이 왔음을죠. 예수를 만지고자 낫고자 피끈 프레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했더니 그 중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라.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귀신 들린 자들도 그들들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랬더니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더라. 왜 주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 아들로 얘기를 했는데 왜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느냐. 첫째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지도자로 로마의 그 정권을 없애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입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럼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이 말은 뭔가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바로 주님께서 허락한 때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에 맞추어서 다니엘서에 예언했는 그 날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 때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사는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입니다. 본인은 그 잔을 먹기를 분노의 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해서 바로 전적으로 자기의 그 어떤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했다. 바로 주님의 때, 주님이 예언하는, 주님이 오대는 그 날짜에 바로 예수님은 속죄물로 우리의 대속물로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제목이 병고침인데 이 병고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호기심입니까? 여러분 자체의 어떤 병자를 고치기 원합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이렇게 많은 이민 왔는 우리 교포들 보면 교회를 많이 다닌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첫째 목적이 왜 교회를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국에서는 교회를 전혀 안 다녔더니 여기에서 뭐 직장을 구할라 또 어떤 정보를 구할라 하면 교회 아니면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온다. 이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 목적이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육의 목적이므로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